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같은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없었지만 북한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용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의 유지와 개발이 계속됐고 사이버 수단과 공동과학연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와 기술, 노하우를 계속 모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둘리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5일 호세프 룰의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협상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EU와 계속 긴밀히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렐 EU 대표는 회담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면서 각국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병력의 70%를 인 11만 명을 국경에 집결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비공개 보고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주에 필요한 병력의 70%인 83개 대대 병력 11만 명을 배치했고 추가적으로 14개 대대가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를 장악하기 위해 작년 가을부터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총 110개 대대 15만 명 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침공 가능 시기에 대해선 기후 조건을 고려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말로 미국 측은 예상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유엔 관계자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과 왕위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중국 당국 간 접촉을 통해 미첼 바첼르트 인권 최고대표가 신장을 포함해 중국의 실질적인 방문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담당 전문가 등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한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제 수용이 아니라 직업 훈련소일 뿐이며 인권 유린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 과거 올림픽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내 올림픽 독점 중계사인 NBC 방송을 통해 TV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한 사람은 1,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회식 미국 시청자와 비슷한 수준인 1,6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오스트리아계 미국의 작곡가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곡으로 사랑의 기쁨 또 사랑의 슬픔이라는 곡을 꼽으시는데요. 바로 이 곡이 크라이슬러의 작품입니다. 어릴 때 두각을 보였던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실력, 13살 어린 나이에 유럽과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한 그 천재 음악가로 성장하게 했고요. 또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130곡이 넘는 바이올린 작품들은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작곡가로 비르투오소라는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1875년 2월에 태어난 음악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왈츠의 고장 빈의 정서 또 몽환적 분위기의 집시 노래를 떠올리게 했다는 빈 기상곡 카프리스 빈 로마입니다. 바이올린의 이작 스턴, 야누스 롤라가 지휘한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야누스 룰라의 지휘, 또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빈 기상곡, 오늘 음악여행의 첫 곡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으로 모시겠습니다. 1890년대 미국에는 새로운 분위기의 음악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즈나 블루스 시대가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뿌리를 내린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사이에 백인들의 음악 문화가 바탕이 됐지만 또 그들만의 독창적인 리듬을 입힌 음악과 춤이 있었는데요. 술집이나 무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흑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피아노 주법을 랙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보셔도 아 이런 음악이구나 하실 겁니다. 랙타임 시대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랙타임의 왕, 미국 최초의 흑인 작곡가인 스콧 조플린입니다. 영화 스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주제곡인 더 엔터테이너를 작곡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스콧 조플린의 1904년 작품입니다. 국화라는 뜻이고요. 더 크리센텀은 준비했습니다. 오늘 피아노 연주에는 역시 흑인 피아니스트로 1950년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던 로이 이톤입니다.
Thank you.
1800년대 말에서 1930년대를 살다간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함께 하셨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제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대개 이탈리아 작곡가 하면 오페라 작곡을 떠올리는데요. 레스피기는 유일하게 관현악으로 더 이름이 나 있는 작곡가입니다. 대표 작품을 꼽자면 방금 들어본 로마의 소나무와 함께 로마의 분수, 로마의 축제 이렇게 로마 시리즈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역사 깊은 로마의 풍물과 신화적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입니다. 고전음악 작곡가들의 그 무게감이 있는 4악장 형식의 교향곡과는 또 달리 각기 한 개의 악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교향시 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는 가로수가 소나무일 정도로 많다는 그 로마의 소나무를 주제로 했습니다. 로마 시내의 중심에 있는 보르게제 저택의 소나무, 또 고대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절의 지하 비밀 묘지 이야기를 담은 카타콤베 부근의 소나무, 묘지 부근의 소나무고요. 그리고 바티칸 남쪽에 있는 언덕을 배경으로 보름달이 뜨고 또 새가 지저귀는 그런 밤의 전경을 그린 자니콜로의 소나무 등 소나무 주제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들어본 부분은 곡의 맨 첫 부분을 장식한 보르게제 저택의 소나무고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정겨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레너드 번스탄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연주곡입니다.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의 연주입니다. 아랑페즈 협주곡을 만든 스페인 작곡가 이 호아킨 로드리고의 판타지아 바라 운 젠틀 옴브레 어느 신사를 위한 환상곡을 연주할 텐데요. 이 곡은 1950년대 작품이고요. 그 유명한 아랑페즈 협주곡에 이은 로드리고의 두 번째 협주곡으로 당시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에 헌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제목의 어느 신사는 곡의 기반이 된 작품을 남긴 17세기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또 기타 연주가였던 가스파르 산치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대개는 악장의 빠르기나 분위기를 이름으로 달아놓는데요. 이 협주곡의 악장 이름은 빌라노아 리체르카, 단데 라슬라하츠, 카나리오 등 이 특별한 이름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자, 로드리고의 협주곡 어느 신사를 위한 환상곡 가운데 오늘 함께할 부분은요. 첫 번째 악장입니다. 빌리아노와 리차르카이고요. 기타와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와 그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 베토벤 말년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아홉 번째 합창 교향곡을 이야기 중심에 담아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폴란드 감독 아그네스카 홀란드가 이끌고 미국과 독일, 헝가리 영화인들이 함께 만든 카핑 베토벤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1827년 3월 베토벤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쁜 숨을 이어가고 있던 베토벤을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가 찾아오는데 여자는 선생님처럼 푸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또 베토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한 뒤에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는 1824년의 어느 날 베토벤과 이 여성 안나 홀츠가 만났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안나는 베토벤의 악보 초본을 연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옮겨 쓰던 카피스트, 필사 보조가 아파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여자가 음악을 아느냐며 무시하던 베토벤도 그의 야심작의 초연이 코앞이라 어쩔 수 없이 안나에게 악보를 맡깁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안나가 필사 첫날 냉랭했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화음조를 바꿔놓지 않았냐며 허락 없이 바꿔놓은 악보를 내밀고도 당당한 안나를 조금 마음에 들어합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의 베토벤이 마지막 교향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악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100명 넘는 합창단이 맨 뒷부분에 소리를 더한다며 교향곡 합창에 담은 열정을 쏟아냅니다. 공기의 떨림은 인간의 영혼에 이야기하는 신의 숨결이다. 음악은 신의 언어다. 음악가들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입술을 읽고 신의 자식들을 태어나게 한다. 그게 음악가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음악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습니다. 교향곡을 무대에 올리는 날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늘 대체 지휘자를 올리던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객석에 있던 안나가 베토벤을 만나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지휘봉을 잡은 베토벤, 연주자들 사이 낮은 곳에서 베토벤을 향해선 안나. 안나는 손으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알려주고 베토벤은 안나의 지휘를 보며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갑니다. 눈물 흘리는 관객, 몸을 일으키는 관객, 소리 없는 객석에 가득 찬 긴장이 연주자와 합창단을 오가고 베토벤의 손끝과 안나의 주고받는 무언의 대화를 아주 빠르고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토벤이 온몸으로 곡의 마지막 정점을 찍었을 때 모두가 숨죽이고 베토벤을 주시하다가 일어나 박수를 하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안나가 무대로 올라가 베토벤의 몸을 객석으로 돌리자 박수는 우레처럼 변하고 베토벤이 화답합니다. 영화 속 안나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교향곡 합창의 실제 초연 때 베토벤을 객석 쪽으로 돌아서게 했다는 어느 합창단원의 행동이 안나라는 인물을 만들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세상에 있는 교향곡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교향곡 합창과 또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필사했던 카피스트 안나를 통해서 악성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에 빠져들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은 전곡의 1시간이 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5분 정도 길이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운뽀꼬 마에스토소 전해드립니다. 조지 셀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입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곡입니다. 1800년대 독일 작곡가들의 합작품입니다. 요즘 말로는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되겠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4악장으로 된 소나타인데요. FAE라는 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제자인 알베르트 디트리히, 디트리히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후에 음악적인 동반자가 됐던 요하네스 브람스의 합작품입니다. 1853년의 어느 날 슈만은 당대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친구 요제프 요하임이 뒤셀도르프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를 반기는 마음으로 이 세 작곡가가 합심해서 소나타 곡을 만드는데요. 요하임이 평소 좋아했다는 문구,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프라이 아바 아인잠이라는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FAE라고 붙였답니다. 1악장 알레그로는 디트리히가, 2악장 인터메조와 4악장 피날레는 슈만이, 또 3악장 스케르초는 브람스가 맡았는데요. 이 곡을 처음 연주한 사람은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또 음악 선물을 받은 요하임이었고요. 요하임은 그 자리에서 누가 어느 작곡을 작곡했는지 딱딱 알아맞히면서 크게 기뻐했답니다. 스승과 제자와 친구 사이의 우정의 작품. 제목도 그렇게 적혀있지만 악보에 뒤셀도르프에서 요하임의 도착을 기다리며라는 메모와 함께 작곡가들의 이름 약자 RS, JB, AD가 함께 이 곡을 썼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 사연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개의 악장 가운데 당시 20살이 갓 넘었다는 브람스가 만든 첫 번째 바이올린 곡입니다. 3악장 스케르초. 미국의 연주자 나디오 살레르노 손넨버그의 바이올린과 필리핀의 피아니스트 세실 리카드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함께하는 마지막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곡 디베르티멘토입니다. 유희 음악이라고 하죠. 1번 D장조입니다. 작품 번호 136의 1악장 알레그로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니이 이끄는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